우리는 이 16절과 17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한 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참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정말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복음이 그 능력이 되는 거지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율법에 나타난 의와는 다릅니다. 그죠? 율법에 나타난 의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행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죠? 의지 가지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가 없으므로 복음에 하나님이 죄인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의를 나타내 놓으신 거죠. 그죠? 아들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의, 율법과 다른,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나게 하신 것.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는가?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모든 풍요와 복됨을 하나님 허락하신 의를 옷 입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참여하며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핵심 주제예요.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가?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하시나?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7절, 우리가 17절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과 다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의가 어떻게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까? 예, 믿음으로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하고 하나를 더 더했고 우리는 설교의 뒷부분에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데 우선에 먼저 한번 여러분이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난 거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것으로 여겨짐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여러분이 다 들어보신 것처럼 이신칭의잖아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표현인데 오늘 본문 안에 이신칭의 혹은 믿음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다 할 때 뭘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강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조가 이 모든 의로와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일이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을 구비함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게 지금 이신칭이라고 말할 때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자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 넣어두신 의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 이게 지금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강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은혜로 믿음으로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또 다른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또 다른 근원이나 공로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조건, 근원, 공로, 자격은 다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이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라면 그 은혜로 복음 안에 넣어두신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달되는 통로와 도구가 믿음인 것이죠. 구별이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길은 은혜로밖에 불가능해요. 아무도 공로나 자격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표현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고 표현할 때 그 강조가 믿음이 또 다른 자격이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통로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공로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공로이거나 자격은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사용되어야 복음 안에 있는 의가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중요하지만 공로이거나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요. 그죠? 강조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소개할 때마다 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에 복음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행하고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 원래 기능인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른 기능인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주된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하며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이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걸 너무 자주 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냥 또 말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진짜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빠요. 근데 잘 못 깨닫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라는 개념이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익숙해져 있고 어떤 것은 왜곡되어서 죄라는 개념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이 원래 기능과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공로가 적용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요약을 다시 한번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학벌, 능력, 신분과 지위, 또 명예 이런 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졌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사람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입었나, 뭘 입지 않았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이 입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입는 거예요. 학벌로,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로, 명예로 자기를 가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뭇잎으로 앞을 가린 사람들처럼 사실 그것은 가려지지 않아요. 명예를 가지고 가려지는 것 같지만 안 가려집니다. 그 사람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더 큰 수치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 영광에 대한 흔적을 갖고 있는데 영광이 죄가 들어오면서 깨뜨려졌기 때문에 영광이 아니라 반짝거리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대체하려고 해도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면서 우리 안에 어떤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광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영광에 이루기 시작하는 복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본문은 빌립보서였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마쳤을 때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를 하고 싶어 하다가 빌립보를 먼저 하고 갈라디아를 그 다음에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마틴 루터를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에요. 복음이 주옥같이 잘 녹여있는 본문인데 마틴 루터처럼 거칠거칠하고 아주 직선적인 대범한 그렇지만 아주 정말 보배 같은 복음이 잘 담겨있는 본문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의 요약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말하자면 공로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조건을 충족시켜서 의롭다 여김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 받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공로가 나를 위한 공로인 줄 믿을 때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았다. 자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많았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학벌, 집안, 믿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평판,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예수를 딱 알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코지를 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복음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만 내가 예수 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외 모든 다른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전부 배설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조국 교회가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밖에 모른다. 예수와 예수 사건을 능수능란하고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대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의 일반적인 종교성으로 돌아가고 만다. 은혜가 여는 새로운 세상, 복음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의, 이 귀한 진리들을 조금 아는 것 같다가 금방 육신의 일반적인 종교성으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아프다. 이게 제가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늘 느끼는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안에 넣어두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복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가르친 교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가능하지 않지만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복음 안에 넣어두신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서게 된다. 이게 복음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진리가 가르쳐질 때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장애물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여러분, 예수께서 땅에 오셨을 때 소위 말하는 죄인이라고 분류되었던 장녀와 세리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 복음 진리,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들은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장본인이었어요. 왜? 자기의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이방 개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하고 자기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의를 환영하며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대적했던 거예요. 부딪혔던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유대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에 걸려서 하나님의 의를 환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어두운 곳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집이 깨끗한 느낌이 들지만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쫙 비치면 여러분의 집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가 쫙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런 자기의가 딱 있어요. 목사님, 나를 그 수준으로 보십니까? 이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 딱 세워지면 너무 놀랍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가 많나? 이 정도면 그래도 뭐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저 사람들 죽어마땅한 이방의 개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가 딱 전해지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수십 년이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다 전해놓고 죽기 전에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말해요. 참 기독교는 독특한 다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성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자꾸 기여하도록 요구해요. 돈을 많이 주고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기와를 얻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기여를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가치관을 계속해서 부추기는데 복음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중에 태어났고 스스로의 힘으로 남과 다르고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나타내 놓으신 거예요. 그 의를 믿는 자마다 자격 없이 공로 없이 행한 거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주시는데 자기 의가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 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에 여러 일꾼들이 와서 일하는데 그 포도원에 감격해하는 일꾼이 있는 반면에 불평하는 일꾼이 있잖아요. 그 불평하는 일꾼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이게 그들의 불평의 제목이에요. 자기 의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하나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금 착하게 얼굴을 이렇게 바꿔도 속지는 않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선지자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고 나니까 그래도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래도 내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주님의 빛 앞에 딱 서니까 이사야가 이사야 6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사오며 내가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괜찮게 살았던 것이 아닐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 딱 서니까 너무나 너무나 보잘것없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서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죠? 탄식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산상설교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팔복이 나오는데 세상에 복 있는 사람하고 너무 달라요. 그죠?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제일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성경은 심령이 여러분의 인격의 제일 중심이고 여러분의 존재의 핵심인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이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애통하고 가슴을 찢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할 일이 많고 잘 일이 잘 돼서 자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복받고 그냥 병도 안 걸리고 그런 게 다 복이라 그러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눈에 눈물이 묻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난을 깨닫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신의 가난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게로 오라 하고 초대하는데 그 앞부분을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누구든지 다 다른 곳에 뭐가 있을까 방황하지 말고 다른데 뭐 여러분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들어줄 뭐 다른 게 있을까 끝없이 그거 찾지 말고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을 사는데 세상살이가 이렇게 무겁고 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수고가 많이 따르다는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더 살기 좋고 더 발전하고 더 잘 된다는 말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다르게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삶이 이렇게 수고가 많고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분께 오라는 거예요. 그분께 와야 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거 아무리 가져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다 탕진하고 아무 여러분을 참되게 배부르게 할 것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초대하셨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러면 배가 부르고 저러면 목가람이 해소된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그 자리에 아무리 가봐도 여전히 목마름과 여전히 배고픔이 그치지 않는 게 뭔지를 아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관계없으니까 목마름이 뭔지를 아는 사람, 배고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초대하지만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면에서 약간은 두려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이 땅에 소유든 성취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에게 목마름과 해갈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여러분이 그분의 빛 앞에서 여러분을 보면 탄식하고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애통하는 상한 심령이라. 세상은 행복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보면서 절망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멈출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면서 뭘 소유하고 뭘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는 심령으로 상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본 자들은 정말 주님이 찾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초대를 어떤 초대인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나쁘구나,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내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악과 죄와 불완전함과 수많은 모순이 공존하는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 같은 것을 하고 여러분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조국 사회와 특별히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우는 사람이 너무 없어졌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많이 울었는데 눈에 눈물이 마를 때가 없었는데 우는 사람이 정말 줄어들었다. 사회가 왜 이렇게 잔인해지는가? 내가 보여야,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가 보여야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올곧고 바르다고 믿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게 봐지겠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추한지가 보여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하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지나치게 난폭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상하고 깨어진 영으로 죽게 나오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난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악함과 추함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세리나 장기처럼 세상은 다 죄 있다 하고 정죄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뻐하고 감격했던 거예요. 자기가 보였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가 보였기 때문에 죄인의 구주로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 땅에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났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죄인들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환영했던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복음은 너무나 값싼 것으로 여겨지는, 바울은 그 전까지 값지게 여겼던 것이 전부 배설물처럼 바뀌었는데 우리는 우리 손에 너무 많은 게 들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값싸게 여겨지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혹은 내 삶의 여러 중요한 것 중에 한 중요한 것 정도의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피상적이고 연약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왜 믿음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했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본문인지 제가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석들 몇 가지만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을 포함시킨 거 용서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하여튼 저처럼 공부하면서 머리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머리가 쫙 남아있는 이 총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했어요.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옛시대의 믿음에서 새시대의 믿음으로, 율법의 믿음에서 복음의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 즉 신실하심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믿음, 현재의 믿음에서 미래의 믿음으로, 처음 복음을 영접할 때의 믿음에서 계속 성숙해가는 믿음으로, 현재의 믿음에서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 동의하실 수 있죠. 그런 표현일 것 같다. 동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냐? 그런 생각 제가 불러일으키는 겁니까? 여러분 저절로 들죠? 어쨌거나 제가 이 주석들을 막 찾아보면서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저는 답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짧은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죠? 17절은 16절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16절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6절과 17절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일관성. 여러분,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모든 믿는 할 때 그 믿는이라는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 계속과 반복을 상징해요. 계속과 반복.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할 때 사실은 바울은 그 믿음 안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한 번 발휘됐던 믿음 말고 그때 시작되었던 그 믿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 하는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17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다루지 않았을 뿐이에요. 16절에 바울이 믿는 모든 사람 할 때 믿는 안에 반복과 계속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와서 바울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적용되고 전달되느냐 하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조를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했던 강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과거에 한번 믿었던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오고 마는 마치 입장권을 쓰고는 버리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때 천국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다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믿음으로 들어와서 죄가 용서되고 생명 안으로 들어왔던 그 귀한 믿음이 그때 한번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죽음의 병상에 있을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게 하고 담대히 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예수의 완전한 공로를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세운다. 바로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싶어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만이 중간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이게 첫 번째일 거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표현했을까? 왜? 처음과 마지막에 틀림없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속성이 처음에서부터 마지막에 일관될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음, 처음에 예수의 그 귀한 공로를 의지할 때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주인이 계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내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에 보호와 인도와 공급이 있을 것을 믿는 것이지. 아, 예수께서 날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죠? 주님을 알고 새 생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전처럼 그냥 개미같이 부시는 일에서 벌어서 모아놓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힘을 다해 땀 흘려 수고하는데 여전히 제한된 수입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작은 벌이를 가지고도 필요를 가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게 뭔지를 아는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서 내가 뭔가를 모아놔야 미래가 담보된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신실한 주인으로서 내 미래를 이분이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우리가 못할 때 대부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물질을 나누고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능력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베푸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 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처음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삶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아픔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 해석되지 않는 무수한 불행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방식은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는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속성은 그대로 묻어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공로를 의지하는 속성은 똑같은 것이지만 그 내용이 더하여지고 온전해지고 자라고 더 성숙해지면서 더 온전한 자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마지막에 죽음의 침상에 누워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다수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의 병상에서 딱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죄송하고 너무 한 것이 내가 도대체 뭐하며 살았나, 예수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노라 살았는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구나 할 때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더 전심으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지.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그런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 너른 품에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꽉 가슴에 품으시며 맞아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 것이에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경험인 거예요.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옷 입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너무나 불완전하고 여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이 조금씩 묻어나는 그 영광을 땅에서도 경험하지만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선명해지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땅에 있는 우리의 삶에 옷을 입고 시작한 의롭다 여김이었지만,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빌려서 시작한 의로운 삶이었지만 우리의 삶이 되고 성품이 되면서도 우리 안에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겸손과 깨어짐이 동시에 살아있는 정말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아름다움, 그 부요함, 그 영화로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고 경험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